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막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제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샘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영광의 회복을 사모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을 회복해 주시는 이야기를 길게 하면서 에스겔이 마무리가 됩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그리고 다 포로가 되어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기업을 회복한다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나 혹은 아라바 그 사해의 소금 바다가 되살아나서 물고기가 살고 과일나무가 자라는 것처럼이나 아주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해 주시는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기 47장 14절입니다. 47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옛적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기업을 회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래로 그 믿음의 후손들 아브라함 후손들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지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무위로 돌리지도 않으시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고 다 포로가 된 상태에서도 다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생각하시면서 기업을 회복하겠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주로 이 음행,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그런 비유 자주 나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녀가 된 거죠. 그런데 그래서 남편을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배우자를 배신한 그런 음란한 존재가 되어서도 마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남편처럼 끝까지 이 음란한 여인을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호세아에서는 그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로 그거를 그림처럼 또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을 절대로 깨트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 같으신 분이셔서, 변함이 없는 분이셔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기업을 회복해 주시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기업의 경계선은요, 민수기 34장을 보면 출애굽할 때 경계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랑 대단히 비슷해요. 그런데 방향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요. 이 에스겔에서는. 왜냐하면 아마 바벨론의 귀환이 아마 그쪽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업 경계선에는 요단 동편 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르벤과 므낫세가 얻었던 요단 동편은 본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르벤 므낫세 갓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땅 주세요 이렇게 했던 땅이고, 금방 잃어버린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단 동편 땅 없이 이렇게 경계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에스겔 47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을 다시 줄 테니까 공평하게 나누어라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요셉에게는 두 몫이라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7장 1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두 몫이라는 것은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은 두 몫을 받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르벤은 장자여도 야곱의 그 아내를 이렇게 취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르벤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장자처럼 행세한 것은 유다였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다윗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사실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거죠. 그렇지만 장자의 명분을 가진 것은 요셉의 아들들. 그래서 레위 지파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늘 이스라엘 지파에서 아주 중요한 지분을 가지고 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죠. 남유다는 유다 지파, 베냐민과 유다가 묶어져서 남유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대표주자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섬기다가 아수르에 먼저 망했어요. 남유다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영적인 정통성을 이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기업에서 요셉에게 두 몫을 줘야 된다, 장자의 명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기업을 나눌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두 몫을 줘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허물을 묻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두 몫은 북이스라엘 몫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먼저 망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북이스라엘 잊지 않으시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잊지 않으시고, 요셉의 장자의 명분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고스란히 다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업 분배의 원칙은요, 타국인에게도 줘요. 이방인에게도 주는 거죠. 에스겔 47장 22절부터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 전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회복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적 후손 아니고 하나님의 땅에 사는 모든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이것은 선교적 열망이 다 성취가 되는 모습인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다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더욱이 23절에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기업을 준다는 것은 레위인 비슷해요. 예전에 레위인 그랬거든요. 다 나누어준 기업에서 또 제비 뽑아서 레위인을 흩어져 살게 한 것처럼 이방인들, 타국인들이 다 하나님의 기업에 뒤섞여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타국인도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기업 분배의 원칙을 쭉 보면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요, 각 지파에게 분배되는 지역이 전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는 누구, 어디는 누구 다 정해져 있는데 처음에 민수기에서는 기업을 뽑을 때, 기업을 선택할 때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나와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가족의 숫자만큼 제비를 뽑았죠. 그래서 지파마다 위치가 어디가 될지도 사실 잘 모르고 그리고 크기도 들쭉날쭉 했어요. 그런데 회복된 기업에서는 모든 지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요. 공평하게.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요, 48장 8절부터 10절 한번 볼까요? 48장 8절부터 10절 시작. 유다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목소리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는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8절 마지막에도 성소는 중앙에 있을지니 또 10절 마지막에도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땅을 구분해서 드리는데 작은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업 분배를 쭉 보면 이 성소로 드리는 땅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어느 지파, 남쪽으로 어느 지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컨대 회복된 기업은요, 성소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가운데 땅을 하나님께 드려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거나 진을 칠 때 하나님의 성막이 가운데 딱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회복된 기업에는 모든 기업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가 딱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이런 기업 분배에 대한 말씀이 역사 안에서 성취된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 이미 많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쪽으로 도망와서 남유다에 속해 살던 사람들 중에는 일부 있었지만 아수르에 끌려간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돌아온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미 열두 지파 족보 이게 다 허물어져 가지고 누가 어느 집한지 말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시 말하고 있느냐? 이것은 이방인을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0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겔 4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부터 에스겔 4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40장 1절부터 2절. 자,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1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하면서 그 성읍 형상을 다 이렇게 쭉 측량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성읍에 아주 든든한 벽으로 둘러싸인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에스겔 40장에서 설명하기 시작했던 그 성읍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는요, 열두 지파 이름으로 된 12개 문이 있어요. 48장 31절 한번 보시겠어요? 48장 31절. 30절부터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31절에, 자, 시작.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는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 남쪽, 서쪽 하면서 쭉 이렇게 문 이름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 이름으로 된 문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이 성읍의 사면을 보면 4,500척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32절에 보면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남쪽의 너비는 33절에 4,500척이니 또 34절에 서쪽도 4,500척이니 이렇게 다 똑같이 모든 북쪽도 4,500, 동쪽도 4,500, 남쪽도 4,500, 서쪽도 4,500이면 이 성읍은 사면의 길이와 너비가 똑같아요. 이런 거를 네모 반듯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저기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계시록 쭉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0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비슷하지요. 에스겔이 꿈꾸는 소망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이 성읍의 이름이 35절을 보시면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48장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성취가 되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보여주고 이 에스겔은 일종의 징검다리 같이 그 소망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소망이 완성될 것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